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을 지난주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여러분, 인생을 의미있게 산다는 것은 뭐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이죠.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있게 인생을 사는 것일까? 예배소서 그 5장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죠. 세월을 아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소서의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그 안에 내면에 무엇을 채우며 사느냐,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을 채우며 사는 자들이다. 충만히 성령을 충만히 채우며 사는 자. 근데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똑같이 골로새서 4장 5절에도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똑같이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타인에게 지혜롭게 말하고 늘 은혜 가운데 그들을 대하라.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서의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 내면을 무엇을 채우며 사느냐를 말한다면, 골로새서에서의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과연 어떤 타인에게 어떤 유익한 존재가 되느냐로 답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로 답하는 거예요. 내면의 성령을 채우고 누군가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그런 삶이 세월을 아끼며 그것이 정작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15장, 16장을 계속해서 3일 밤에 봅니다. 여기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큰 이 물줄기 같은 흐르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스스로 삶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 자기 생명을 유지해 보려고 하는 그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없이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낭비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의미가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껴두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나의 생명을 유지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 그런 태도, 결정, 이것이 곧 무의미한, 아까 앞서 말한 의미 있는 인생과 반대되는 낭비의 인생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구든 하나님 없이 독립된 주체로서 그 자신을 의미 있는 가치로 만들 수 있는 자는 없다. 만족을 채울 수도 없다. 그런데 다만 그들이 만족스러워하고 또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유한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그래요. 살아있는 동안만큼. 그러니까 자기가 유한한 시간 내에서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지혜를 발휘하고 건강하게 뭔가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자기가 가치 있는 삶과 의미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유한한 시간에서. 그런데 비유에서는 뭘 계속 이야기하냐면 끝이 있다. 너머의 시간이 있고 해고의 시간이 있고 오늘 비유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 그 너머가 있다는 거예요. 탕자를 우리가 보았네. 탕자는 자기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상속받았죠. 그 상속받은 돈만큼 자기는 자기 인생을, 유한한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하루하루에 만족과 기쁨과 또 유익을 채워가는, 그래서 스스로 나는 이 재물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삶을 만족하게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삽니까? 그 재물이 있는 동안만. 그러나 재물은 떨어집니다. 지난주에 봤던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낭비하며 그렇게 즐겁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채운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언제까지만 그 삶이 가능합니까? 잘리기 전까지만, 해고되기 전까지만. 그 너머의 삶은 바로 그들이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흐르는 주제였습니다. 오늘밖에 살지 못하는 자들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 그 오늘을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그 어떤 것들을 집중하게 하며 그것만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재물입니다. 부예요. 돈입니다. 공통된 결과는 자신의 지위와 존재와 그것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신분과 지위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고, 돈 때문에 이 청지기는 의롭고 정직해야 하는 청지기의 직무에서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다섯 번째 비유입니다. 연속된 다섯 가지의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예요. 15, 16장의 누가복음. 오늘 비유의 이 대상은, 비유의 청자의 대상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1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지금까지 했던 예수님의 비유, 15장 1절에서 무리들이 나왔죠. 무리들과 세리죄인들, 바리새인들. 이미 다 비유를 들었어요. 그 비유를 다 듣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비웃으면서 앞서 재물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었죠. 누가는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세팅으로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는 독특한 이 세팅을 이야기를 붙여주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계속해서 본문에 보면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고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비유의 청자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는, 지탱하는 수단으로 율법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그들에게 주는 것은 사실, 그리고 왜 그들이 율법에 집착을 했냐? 사실 어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진심으로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이 율법이 이들에게 대단히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부를 제공해 주었고, 명예를 제공해 주었고, 권력과 지위를 부여해 주었어요.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은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풍성한 자원이 바로 이 율법으로부터 나왔어요. 부, 명예, 지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그와 같은 삶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율법을 지킨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성스럽게 지킵니다. 그들의 관심의 대상은 율법 뒤에 줄줄이 따라오는 이와 같은 풍성한 자원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말들은 그들의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고 돈을 사랑해라 라고 이제 돈을 사랑하게 되는 변질된 신앙이 되게 됩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 하나님과 이 가난한 이웃은 그들의 안중에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걸 좋아하고 우리가 남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는 데 즐거움을 삼았습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의 신앙이 마비되어버린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만 그런 삶이 요청되는 이들의 지금 타락한 신앙의 민낯을 지적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이들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어떤 한 무명의 부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소개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난한 거지가 같이 등장하는데 이 거지는 이름이 소개됩니다. 나사로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부자는 딱히 그가 나쁜 짓을 했다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지만 늘 그는 좋은 옷을 입고 호화스럽게 산의 진미 늘 펼쳐놓고 즐겁고 평안하게 잔치로 자기의 하루하루를 대단히 즐겁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루하루를 스스로 의미 있게 채워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자로 산다는 것이 죄는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에 반해 여기 거지가 등장하는데 이 거지는 먹는 문제, 특별히 위생의 문제도 그렇고 건강의 문제, 거지는 자기가 하루하루를 채워갈 만한 어떠한 삶의 자원을 스스로 갖고 있지 않는 자를 상징합니다. 부자는 풍성히 가지고 있고 거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문맥의 흐름 없이 이 비유 자체만 보면 부자 되면 안 되는 거구나. 기독교 신앙인들은 부자 되면 안 되는 거구나. 부자 되면 지옥 가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구걸하면서 그래야 천국 가는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인 지금 아까 말한 흐름 속에서 부자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너무도 좋은 곳으로 채울 수 있고 풍성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앞선 비유에서는 뭔가 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나 보면은 이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가.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무의미해. 이렇게 결론 나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비유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들어와 버리면 이것은 우리와 굉장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이야기가 실제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명분이고 실제 그것으로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삶의 자원들에 관심 갖고 하나님의 요청과 명령에는 멀어지고 책임에서 도망치는 자들을 말해요.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부자가 나쁜 짓을 해서 지옥 갔다.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나름 최선을 다했고 정직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았다. 이런 부차적인 설명을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곁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예요. 자기 재산,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기쁘게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지옥 갔습니다. 나사로는 딱히 뭐 설명되지 않아요. 그냥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면서 그저 그냥 배고픔 하나 달래가면서 그런 몸 상태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떤 남의 타인의 유익을 주는 존재로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죽었어요, 그도. 그런데 그는 천국을 갔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고 선한 것을 했고 지옥 가고 천국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의 인생, 정해진 인생, 죽기 전까지의 정해진 인생을 나름 채우며 살았는데 그 죽음의 순간에 가보니까 이 부자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인생이 아무것도 의미를 담지 못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계속해서 흐르는 주제 중에 중요한 키워드, 낭비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낭비 인생. 반면에 나사로는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설명되지 않더라도 그의 인생은 스스로 자신이 자기 인생을 채워갈 만한 어떠한 유익한 자원도 만들어낼 수도 또 가지고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그것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갔던 그런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돈을 사랑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대비해서 부자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돈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있는 쌓여있는 그것을 보면서 만족해합니다. 그리고 늘 즐거워합니다. 어떤 자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 앞선 비유에서 보면 탕자는 돈을 사랑해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꾸려보려고 했고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낭비하면서 살았어요. 전체적으로 낭비의 인생들이었듯이 이도 이 부자도 돈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세속적인 삶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돈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돈으로 인생을 채우며 살았던 이 부자의 삶은 한마디로 세상의 즐거움, 세속적인 즐거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삼아 살았던 인생을 말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너는 세상 가운데서 좋은 것으로 즐겁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단지 가난한 삶이 아니라 나사로는 복음을 인내하면서 세상의 환난 앞에 맞서며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의존하며 좀 더 분명하게는 하나님을 기쁨의 대상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본문이 그렇게 명확하게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담겨있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자는 그가 가진 부를 자신의 모든 삶에 가능한 한 자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가 부를 이렇게 많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특별히 종교적인 이유에서였어요. 물론 그 부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채워가는 삶의 자원을 모으는 수단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이 오늘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종교적 부분이었어요. 그는 부유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부유한 유대인이었지만 가난한 동료 유대인, 지금 자기 대문 앞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짐승에게 주는 그것을 먹으며 살아가는 동족, 병들어 있는 동족 유대인을 두고 무관심했던 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는 이 사람은 종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명령을 외면하고 오직 자기의 만족과 쾌락에만 몰두한 채 그것으로만 신앙을 포장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면서 부유한 삶을 유지해가는 사람입니다. 어찌되었건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읽으면서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립하려는 노력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죠. 지옥에 간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런데 이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의 대화가 비유의 나머지 절반을 채워가고 있죠. 아브라함을 가리켜 아버지여라고 부르죠. 아버지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들의 아버지였죠. 유대인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나사로가 옆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로 하여금 손가락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적셔달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현세에서 부자의 그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고 살았던 이 나사로로부터 자기를 위로해달라는 이 요청을 하는 부자는 그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를 극대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대단히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유한한 땅에서 부로 만족하며 스스로 즐겁고 스스로 유익하게 살았던 그는 지금 내세에서는 아무것도 그 유한한 것들이 해주지 못하는, 그래서 지옥에 있고, 그런 돈들을 위해 살았던 현세의 하루하루가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낭비만 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의 이름, 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자기 입에 수도 없이 올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런데 정작 지금 그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운 존재와 지위, 그 모든 것에서 떠나 지금 지옥에 있다는 것이죠. 그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지금 철저하게 내세가 보장되었다라고 확신 속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오직 유대인에게만 주어졌어요. 그들은 내세가 보장되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자기들이 가진 프라이드였어요. 율법을 지켜 현세에서는 부를 누리고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사실 앞에 내세까지 보장받은, 얼마나 축복받은 자가 있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죽어보니까 내세에서 풍족하게 누렸던 부가, 아니 현세에서 풍족하게 누렸던 부가 자신들의 내세를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어왔던 그것이 내세를 보장할 줄로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을 다섯 형제들에게, 그들도 저대로 두면 나와 같이 이곳에 올 줄로 알아, 나사로를 보내어 제발 그들 좀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율법이 있다. 그들이 율법을 믿는다. 그러니까 부자가 그래요. 아니에요. 나도 율법을 믿었지만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내세워 부욕하게 살았지만 낭비였습니다. 저들은 지금 그들의 인생이 낭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그런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의 권면을 듣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율법으로도 듣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가 말한다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비유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비유에서 참으로 부가 재물, 돈이 갖는 이 얼마나 큰 영향력,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서 신앙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신앙을 통해서 부를 얻어내는 이런 이 지금의 이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과 경계가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에 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 낙타가 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부가 갖는 매력과 기쁨과 이 부가 주는 행복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에요. 포기하기 힘든 것들이에요. 그것을 신앙으로도 지금 신앙을 명문 삼아서 그들이 삶을 유지하는 모든 삶을 채워가는 것들이 부와 명예와 이 지위인데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 지금 우리가 낭비하고 있다는 것, 인생을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아마도 그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그 앞에 설 때야 비로소 아, 내가 낭비했었구나 라고 깨달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한국적 풍토와 그런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돌아보면 마치 한국교회가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고 부유해집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신앙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천국도 이미 우리는 확보해놨어요. 천국도 확보해놓고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예수 믿어 복받은 자로서 율법을 지켜 모든 명예와 부와 지위가 다 따라온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곧 율법을 잘 지켰다고 칭찬했고 아 우리도 율법을 잘 지키면 저렇게 되는구나 마치 그것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부자가 되고 복받는구나 성공하는구나 라는 어떤 굉장히 이 부와 위험한 부와 신앙의 동거가 과거부터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지금 비유 다섯 개의 비유를 넘어오면서 누가복음에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도전의 한 가지는 하나님 아닌 것으로 너의 생명을 채우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부가 과연 부라고 하는 그 자체가 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명복삼아 부를 채우려고 하는 신앙적 오만, 왜곡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 수준, 경고의 수준이 지금 마지막 이 다섯 번째 비유에서는 엄청나게 수위가 높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죠. 그런데 여기 이 부라고 하는 것은 돈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고백해 두고도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을 좀 저쪽에 밀어두고도 내 스스로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내 삶의 매일매일을 만족해하며 산다는 것. 이것이 곧 낭비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천국이 보장됐다고 신앙이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심각하게 던지는 것.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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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늘들을 너는 낭비하며 살래? 현세에서 낭비하며 살래? 내세를 준비하며 살래?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에요. 돈을 붙들고 살래? 복음을 붙들고 살래? 성도가 삶에 그렇게도 담으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냐는 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그렇게도 삶에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여러분은 매일매일 무엇을 담으려고 애쓰고 사시냐 이 말이에요. 과연 여러분의 하루는 의미 있는 것으로 채워졌냐는 거예요. 근데 그 채워진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이 현세에 속한 것이냐? 영원한 내세에 속한 것이냐? 끊임없이 질문하라는 겁니다. 앞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오늘 이 비유는 기본적인 두 비유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전제는 현세와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현세는 반드시 끝난다. 그런데 내세의 삶의 결과는 현세의 낭비냐 아니면 의미를 담느냐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유대인이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천국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세를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현세를 세월을 아끼며 살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청지기의 비유에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어둠 속에 있는 세대의 아들들로 표현되면서 그들의 지혜로움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도 그만큼 지혜로운데 너희는 내세를 확인한 자들인데 어찌 지혜 없이 이 땅에서 저들과 같이 세속적인 것을 채우며 살려고 하느냐, 이걸 도전했다면 오늘 이 부자는 이미 붙들고 믿고 있는 신앙인에게 그 신앙을 겉으로는 신앙이지만 그 내면에 채우는 것은 온갖 세속적인 것으로 다 채워가면서 그 신앙은 남들 앞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것이고 자랑이고, 그러나 그의 왜곡된 신앙은 그가 죽음 이후에는 온전히 그의 삶은 낭비했다라고 평가받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내세 현세에서 채웠던 그 어떤 것도 그의 내세를 결정 지어줄 수 없는 그런 삶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 비유와 부자의 비유는 모두 청지기 비유에서도 회개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주제였듯이 여기서도 그래요. 청지기 비유에서는 회개가 뭐였냐면 내세를 선택할 지혜였습니다. 지금 현세를 살면서 장차 올 그 내세를 선택할 지혜를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지혜를 갖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는 바로 현세에서 현세의 삶을 살면서 내세를 붙들 수 있는 올바른 신앙적 결단이 있느냐, 그 결단을 할 수 있느냐, 이게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생각했던 그리고 믿었던 삶의 이 요인들은 내세의 심판과 멸망에 어떠한 영향, 어떠한 그 결과를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현세를 든든히 붙들어 주었던 믿을 만한 이 요소들은 내세가 갖는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현세에 무엇을 붙드냐는 내세를 결정합니다.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드시고 복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죠.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낭비냐 준비냐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세속적 요소에 붙들려 삶의 의미를 잃고 그저 하루하루를 세상껏 채워가며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이 이끄는 그 의미 있는 삶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지위와 명분에 맞게 책임 있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지혜인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이 논문 과정 속에서 제가 있으면서 참 먹고 사는 문제가 참으로 힘겨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차례 사석에서도 말씀했지만 건축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침 7시 나가면 저녁 7시에 들어와요. 도시락 싸가지고. 그런데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일감이 있다는 게 참 한편으로는 감사를 했어요. 그렇게 한 2주에서 3주 나가면 한 달 사니까. 근데 아침에 나갈 때마다 참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곳에 온 목적이 이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확신 때문에. 그래서 돈을 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게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하루를 그렇게 보낸다는 것, 내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하루들은 이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루를 소비하는 것은 지금 내 삶에 아무런 의미 없는 하루이기 때문에 그냥 딱 이렇게 드러내서 그냥 내 하루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라는 시간을 주고 돈을 받아오는 듯 어떤 그런 생각에 매일매일 일을 나가는 것이 참 고통스러웠어요. 육체의 힘듦이 아니라 바로 그런 일이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날 그 소위 말하는 오야 있죠, 오야. 오야가 저를 이렇게 픽업해서 가면서 오늘은 다른 사람들과 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갔더니 한 세 명의 다른 분들이 같은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 오야가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아니까 가기 전에 이제 미리 귀뜸을 해줬어요. 그분들이 누구인지를. 그러냐면 개의치 않았죠. 그러나 그들이 누구였냐면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니까 일하다가 또 신앙 얘기 뭐 나올까봐 그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미리서 귀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처음에는 뭐 인사만 하고 그냥 넘어갔죠. 한 며칠 지나다 보니까 이제 좀 친해졌어요. 이제 밥도 같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친해지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자괴감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들과 며칠을 일하는데 그들을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훨씬 저보다 더 힘들고 고된 일을 하는데 그들의 얼굴에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얼마나 존중해서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는지 뭔가 알고 있으니까요. 저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신앙 얘기 단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성품으로 다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그들이 이단이 신앙이 좋고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과정이 있다는 자로서 그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움으로 무의미한 시간, 낭비의 시간으로 스스로 여겼는데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확인하면서 저들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기쁨, 즐거움, 평안함, 배려, 사랑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왜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했을까? 하루를 전혀 의미 없는 내 인생에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을까? 이 시간으로도 하나님의 그 성품과 영광과 또 그분의 그 위대하심을 저들 앞에서 보일 수 없었을까? 그들이 나를 생각했을 때에 저 사람은 인생 참 세상에 힘든 일 다 겪고 있나? 왜 얼굴을 그렇게 표정 짓고 저 일을 할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저에게는 참 충격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다시 이제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루하루가 주어지는데 그 하루가 아무런 의미 없는 낭비의 하루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로 저는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했기 때문에 그게 낭비로 여겨졌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나를 통해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셨을 텐데 그 일을 의미 있게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의미의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낭비의 인생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선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루를 받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 하루를 낭비로 채우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하루를 정말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세속적인 삶의 오늘이 아니라 다시 말해 무엇을 세상 것으로 채웠냐 못 채웠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오늘.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오늘은 이미 그분의 영광과 생명으로 채워진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이 채워두신 생명과 영광을 사는 자들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 그 하루를 여러분의 스스로 하나님 말고 세상 것으로 채울 필요가 없는 하루라는 거예요. 그 하루를 만족스럽게, 기쁘게, 또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루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은 아, 의미 있구나, 세월을 아꼈구나 라는 주님으로부터의 고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담는 오늘이 됩니다. 세속적인 것들에 붙들려 여러분의 거룩한 오늘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부자처럼 그의 인생인 낭비였습니다. 그 열매는 후회였고 괴로움이었습니다. 영혼에 붙들려 거룩한 오늘의 의미를 담으며 힘겹게 고통 속에 살았을 나사로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위로였고 기쁨이었고 안식이었고 구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하루를 사시고 이제 다섯 가지의 이 비유, 누가복음 15, 16장에 나온 비유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낭비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채울 수 있는 자로 만드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적인 눈과 가치로 볼 때에 즐겁고 의미 있어 보이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이 수많은 비유들의 통일한 증언 앞에서 우리의 매일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채워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복음과 생명을 붙들고 사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오늘을 만족스럽게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매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